작은 나라 제노비아의 클라리스 여왕은 나라를 물려받을 공주 손녀 미아가 즉위식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알았냐는 미아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서 내가 아는 사람의 영혼을 느꼈기 때문이야. 그게 누군데요? 바로 나 자신이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1년 미국에서 개봉한 게리 마셜 감독의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입니다. 소녀들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달콤한 상상을 다룬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앞에만 서면 말도 제대로 못하던 15살의 미국 여고생 미아가 갑자기 생전 처음으로 할머니를 만나고 왕실의 교육을 받으며 공주로 거듭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고생이자 공주 역할로 앤 해서웨이, 여왕으로는 줄리 앤드루스가 출연하는데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화가인 엄마 헬렌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리하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미아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죠. 남들처럼 미아도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지만 부스스한 외모와 수줍음 때문에 단짝 친구 릴리를 제외하고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아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할머니가 계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할머니는 제노비아의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별로 없었던 미아가 제노비아의 왕위를 이어갈 공주였던 거죠. 제노비아의 왕자였던 미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미아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미아의 장례를 위해 미아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녀에게 신분을 알려주지 않기로 한 건데요. 자신이 공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미아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미아는 제노비아의 독립기념일 무도회 직전까지 공주 레슨을 받기로 하고 공주가 될지 말지는 그 후 결정하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아는 점점 눈부시게 아름다워지고 학교에서도 남학생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죠. 미아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언론에 카메라 세례를 한 몸에 받은 미아는 단짝 친구인 릴리와는 차츰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직접 등장하며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쾌한 줄거리의 영화에서 사랑스러운 미아의 캐릭터도 한몫하면서 매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제노비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통해 나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노비아 여왕의 말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하는데요.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을 제시하며 상정한 국가 규모가 5천 가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인구가 얼마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중 누가 우선이냐를 아는 데서부터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여주인공 미아가 공주 수업을 받으며 한나라의 진정한 공주가 되고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크리스탈의 슈퍼걸, 대단한 소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귀여운 여인을 만들었던 게리 마셜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앤 해서웨이, 단짝 친구 릴리 역할로 헤더와 마라타조가 출연했고요. 조연으로 운전기사였던 헥터 엘리존도, 미아를 괴롭히던 친구 맨디 무어, 미아 엄마 헬렌 역할의 캐롤라인 구덜, 제노비아 여왕인 할머니 줄리 앤드루스가 등장했습니다. 또 캐나다 출신 한인 배우 샌드라 오가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만 18세였던 앤 해서웨이의 상큼발랄한 모습을 보여줬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편 영화에 첫 데뷔한 앤 해서웨이가 지나친 의욕 탓으로 과잉 연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앤 해서웨이는 1999년 폭스 TV 드라마 겟 리얼로 데뷔했습니다. 평론가들은 배우로서 앤 해서웨이의 도약은 2005년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처음 감지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06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008년 레이첼 결혼하다를 통해 솔직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2011년 영화 원데이에서 한 남자를 짝사랑하는 엠마, 2012년 개봉한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캣 우먼과 같은 해 나온 영화 레미제라블 등 이 세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의 연기를 한 옥타브 올려놓은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앤 해서웨이와 작업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앤 해서웨이를 영화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배우라고 평가한 적도 있습니다.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가정교사 마리아 역을 맡았던 줄리 앤드루스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 미아의 할머니이자 제노비아 여왕으로 등장했는데요. 기품 있지만 지나치게 엄숙하지 않고 우아하지만 위엄을 갖춘 여왕 역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Backstreet Boys의 What Makes You Different.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건가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You don't run with the crowd. You go your own way. You don't play after dark. You light up my day. Got your own kind of star. It sets you apart. Baby, that's why you capture my heart. I know sometimes you feel like you don't fit in, and this world doesn't know what you have within. When I look at you, I see something rare. See you.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서는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 않는 외모에 꾸미지도 않고 친구들 앞에서 소극적이던 모습에도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미아는 마이클에게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날이 미국에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밸런타인데이인데요. 매년 2월 14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초콜릿이나 선물을 전합니다. 초기 기독교 사제였던 발렌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3세기 군인들의 군기 문란을 우려해 미혼 남자들을 더 많이 입대시키기 위해 결혼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밸런타인 주교는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의 명령을 어기고 군인들의 혼인을 집례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에서 2월 14일을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는 날로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서로에게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제과업체에서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하면서 밸런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으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여성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남성에게 전해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밸런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날 배우자, 연인, 자녀, 가족,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카드나 작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함께 요리하거나 외식을 하는가 하면 데이트를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화원에서 꽃을 사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거나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는 반지,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도 많이 팔려나가는 때가 밸런타인데이라고 하는데요.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라고 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밸런타인데이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맨디 무어의 Stupid Cupid, 바보 같은 큐피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Stupid Cupid, you're a real mean guy. I like it if you want to, you can't fly. I am in love and if you cry in shame. And I know we don't want to blame. Hey, hey, set me free. Stupid Cupid, stop picking on me. Can't do my homework. Picking on me. "프린세스 다이어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총 2,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제작돼서 약 1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2002년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협회 ASCAP에서 영화 텔레비전 음악상을 받았고요. 이 영화 음악에는 미국의 영화 음악 작곡가 존 데브니가 맡았는데요. 존 데브니가 참여한 대표적인 영화로는 위대한 쇼맨, 돌아와 잃어버린 황금의 도시, 어쩌다 로맨스 등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비비 맥의 Miss You More, 당신이 더 그리워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동심으로 돌아간 듯하다. 앤 해서웨이의 등장을 알린 영화다. 우리 할머니도 왕비였으면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다. 정말 한 편의 동화 같다. 어린 시절 공주를 꿈꿨던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영화다. 그냥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주제곡도 신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독특한 소재에 재미있고 감동도 있다. 여동생에게 추천해줄 만한 영화다. 가볍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커다란 막대사탕 같은 영화다. 소녀들에게는 어느 연령대라도 다 재미있어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화다. 라고 평했고요. 플러그드 인 평론가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내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재미있다. 영화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느라 비평가들에게 난도질 당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즐길 수 있는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스텝스의 Happy Go Lucky, 낙천적인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가 제노비아 공주가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아빠가 남긴 다이어리에 미아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미아는 마음을 바꾸죠. 용기란 무서움을 모르는 게 아니란다. 무서움보다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제부터 넌 네가 생각하는 네가 되든지 중요한 건 너 자신이 그 길을 따라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하는 것이란다.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를 짝사랑하던 마이클은 그를 선택한 미아에게 이렇게 묻죠. 왜 나야? 그러자 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가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을 때도 날 사랑했잖아. 이번에 프린세스 다이어리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몰래 자신만의 여행을 떠나려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제노비아의 공주가 되기 위해 미아는 비가 내리치던 날 차를 끌고 제노비아로 향하는데요. 결국 비를 쫄딱 맞고 시간이 없어 드레스는 입지 못했지만 트레이닝복에 청바지를 입은 미아가 제노비아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당당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솔직하게 전하며 한 나라의 공주로서 선포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아는 학교에서 짝사랑하던 잘나가던 금발머리 남학생 조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마이클에게 마음의 문을 열죠. 그를 즉위식에 초대해 둘이 함께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헨슨의 Wake Up, 일어나요.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Tell me it's alright.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평범한 여고생이 한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멋진 공주가 되는 과정을 발랄하고 유쾌하게 그려내면서 가족 간의 사랑, 진정한 남녀 간의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엠포즈의 The Journey, 여행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돈나 씨가 참석했는데요. 사뭇 달라진 모습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미국의 풋볼 구단을 사들여 주목을 받았던 킴 페귤라 씨. 지난해 6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억만장자도 피하지 못한 심장병, 그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래미 어워드는요, 전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이고요.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네.
이 상에 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트로피가 주어지는데요.
그렇죠.
이 그래미상 수상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음악가의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 그래미상 시상식이 처음 열린 게 1959년인데요. 지난 5일 그 65회 시상식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 크립토 아레나 극장에서 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시상식에서도 뭐 상을 탄 음악들이나 노래가 큰 화제였지만요. 그 유명 가수 마돈나 씨가 외모 때문에 구설에 올랐어요.
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얼굴이 부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네티즌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마돈나인가? 라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올해 64입니다. 이 성소수자 가수의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네.
무대에 등장한 이 마돈나 씨의 얼굴, 말씀하신 대로 60세가 훨씬 넘은 노년의 얼굴이 아니라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팽팽한 피부에 얼굴, 눈, 코, 입이 좀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마돈나 씨의 외모는 소셜미디어나 뭐 그녀의 공연 무대를 통해서 종종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
전 세계인이 시청하는 그 유명한 시상식 무대에 오른 마돈나 씨 오랜만에 봤다면 누군지 정말 알아보지 못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성형 중독 아니냐 이런 말이 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바로 성형 멈추고 노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뭐 불편한 심기 쏟아냈습니다. 미국 언론과 해외 매체들도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수년 동안 마돈나가 성형 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형 수술 말고도 여러 차례 보톡스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견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형이라는 게요. 사실 미용상의 목적 이전에 인체를 되살리는, 재건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형은 미용 목적의 성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 목적의 성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코 수술, 지방 흡입술, 쌍꺼풀 수술, 턱 수술.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 있고요. 반면에 신체 중에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수술을 한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예를 들어서 가슴 종양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환자가 유방 재건술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화상을 입은 환자나 각종 뭐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재건을 위한 성형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미용 성형의 경우 물론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행하겠지만 이게 중독되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가수 마돈나 씨가 성형 중독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도 여러 차례 성형한 전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이 성형 중독이라는 게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중독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전문가들은 중독 범주에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보는 그 중독의 정의라는 게요.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내성이 생겨서 그 행위에 횟수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
네.
행위를 멈췄을 때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 건강관계,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네. 성형 수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례를 보면 한 번의 수술에 멈추지 않고 재수술이 이어지면서 또 큰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박적으로 외모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강박적으로 성형 수술을 받는 사람 중에 신체 이형 장애를 갖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일명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줄여서 BDD라고 부르는데요.
네.
현대인의 정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입니다. 사이컬로지 투데이가 이 전문의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자, BDD는 네. 외모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작은 결함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집착적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드문 정신과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일반 인구의 약 1에서 2%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성형 수술을 원하는 사람 중에는 최고 15배 더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15배요. 중증 정도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이 성형 수술을 원하는 이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중증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가져오고요. 또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울을 계속해서 본다거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한다거나 피부 따기,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피부를 뜯는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화장이나 옷이나 장신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숨기려고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럼 그 이 BDD 환자들은 성형 수술에 대한 집착이 심하겠네요.
네네.
매일 숨기기보다 아예 고쳐버리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 매체는 그 BDD 환자들은 성형 수술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는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애 증상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성형 수술이 실제로 환자에게 불만의 순환을 전파하는 새로운 흉터나 결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형 수술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발견하고 그러면 또 다시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면은 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있는지 식별해서 돕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과 의사는 외모에 관한 관심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모가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요. BDD 가능성을 살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장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에 관한 연구가 종종 발표가 되는데요.
네.
여대생의 미용 성형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높은 외모 평가가 성형 중독 성향을 증가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방을 위한 성형 중독 지침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신체 이형장애 BDD 환자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메이오 클리닉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지행동치료와 약물 그리고 입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지행동치료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 방식을 배우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네.
또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행동교육에 초점을 두고요.
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같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 BDD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승인한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DD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계속 전해드리죠. 한인 여성인데요. 미국의 풋볼 구단이죠. 버팔로 빌스의 소유주 중 한 명입니다. 김페귤라 씨 소식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전했는데요. 김 씨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에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김페귤라 씨 올해 53세입니다. 김 씨가 쓰러졌던 지난해 6월 당시에 김 씨의 여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에 실어증하고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 씨는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대답할 단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김 씨의 딸인 제시카 페귤라 씨가 전했습니다.
네. 김 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자,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네.
심장마비의 원인과 예방 잠깐 좀 살펴보죠.
예.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심장병은 미국에서 모든 성별과 인종 가운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34초마다 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요. 40초에 한 명꼴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에만요, 약 70만 명이 심장 질환으로 생을 다했습니다.
네. 자, 모든 성별과 모든 인종, 민족을 통틀어서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종별로 그러니까 아시아,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미국 원주민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인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의 경우에 남성이 한 20% 정도가 될 때 사망률이 여성은 약 18%였고요. 백인 남성이 23%일 때 여성은 20%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심장병의 원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알려진 그 내용인데요. 네.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을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과체중,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운동 부족, 그리고 과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예방법은 어떨까요? 방금 얘기한 걸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연은 물론이고요. 술은 뭐 하루에 두 잔 이하로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어야 되죠.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씩 아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적정 체중,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끝으로요. 최근에 고혈압을 호흡 운동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는데
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보죠.
예, 이른바 그 호흡근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호흡 훈련은 뭐 횡격막하고 기타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이 열심히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훈련인데요.
네.
호흡기 전문의들이 종종 천식 환자에게 이 운동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성을 배우는 학생들이요. 방송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아니면 성악하시는 분들. 호흡근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하루에 5분씩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5초 들이마시고요. 5초 내뱉기를 30차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마다 한 번씩 잠시 쉬면서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호흡 운동을 6주 정도 했을 때 혈압 수치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6주 동안 하루에 30번의 호흡 운동을 했더니 약 9mm 머큐리, 9mm 수은지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네.
이 호흡이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에서 얻는 이점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끕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좀 한번 해보죠.
네.
뭐 스튜디오가 아니라 공원 같은 곳에서 하면 좋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를 이제 어깨를 쭉 펴고 바로 딱 하시고요.
네.
배를 약간 내미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5초간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때 배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5초간 내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루에 30번씩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은 운동이네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스갯말로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꾸준히 해야 효과를 얻는다니까요. 그야말로 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혈압도 좀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좀 줄이고 또 이런 게 불안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루에 5분만 시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는 정신건강과 성형 중독에 관해 알아봤고요. 심장질환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호흡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북민들의 농사를 돕는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현대식 영농법을 배웠고 탈북민들의 농사 공부를 지원하다가 법인을 만들어서 한국 전역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이호기 이사장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하나여성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청정농원이 제가 살고 있는 아오지 제 고향이고요. 예, 제주도에 또 회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끝에서 끝까지 미래 통일을 꿈꾸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사단법인 하나여성회를 이끌고 있는 탈북민 유호기 씨. 지난해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특히 농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여성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 유호기 이사장 얘기 들어봅니다.
여기 안에는 이 하나여성의 회원들은 남과 북이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모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설립은 이제 탈북민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 탈북민들이 정착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업체이고요. 그러는 과정에 농업이 확실히 절실히 필요하다. 탈북해 오신 사람 중에 한 7, 80%는 거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왔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니까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고 예, 영농을 이제 배우러 온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법인 하나여성회는 지난 2010년에 설립된 통일부 산하 비영리 단체입니다. 탈북민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업 가운데 현재는 농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4년 전에 2019년도 벤처농업대학이라는 걸 제가 15년도에 다니고 나서 농업을 하려면 배워야 되겠구나. 옛날 방식의 그냥 농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은 스마트한 그런 농사법이니까 우리가 배워야만이 성공하겠더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그 교육이 정말 우리 탈북민들한테 엄청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탈북민들을 그쪽에 많이 한 10명 정도 장학금으로 다 다닐 수 있게끔 제가 이제 학교 측에 권고사항을 드렸어요. 내가 일기로다가 졸업을 하고 보니 1호거든요. 근데 장학금이 굉장히 어려운 문턱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학장님이신데 그분이 탈북민들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장학금으로 다 저희가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해서 10분 정도가 졸업을 했어요.
유호기 이사장의 이야기로 더 많은 탈북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됐는데요. 유호기 이사장은 배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아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함께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그럴 때 22대 농협중앙회 회장님께서 한반도 농업인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반짝이는 아이템을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그래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면서 한번 어떤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4년을 준비하다가 하나 여성의 통합을 했어요.
지난 2019년 유호기 이사장이 창립한 단체가 있는데요. 한반도 농업인 연합회입니다. 남쪽 출신의 지역민과 탈북민으로 구성된 단체로 통일 농업을 준비하는 단체였는데요. 한반도 농업인 철도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하나 여성회에 한반도 농업인 연합회를 합류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농업인 철도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한반도 농업인 철도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금 철길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농업으로 이어보자. 철길 위에 각자의 살고 있는 예전에 탈북하기 전에 고향을 표시하고 거기에 상호를 붙여보면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남과 북에 선을 넘어서 민간단체에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걸 자주 활발히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 속에 저는 지금도 마음이 기차 타고 진짜 고향에 나오지를 가는 그런 상상을 늘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꼭 언젠가는 백두에서 할라 이런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여기 남한에서 아직까지는 농업에 대해서 좀 선구자가 되고 싶고 내가 어려운 10년을 살아왔다라면 그 후배들은 10년을 나처럼 어려운 길을 걷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싶은 게 선배로서의 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성회는 전국에 있는 농업인들과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회원들의 한화된 마음을 모아 통일밥상, 통일농업문화를 염원하는 농업인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몇 명의 농업인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고광자 정책위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여성회는 남과 북에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북한 분들이 70%, 남한 분들이 3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1차, 2차, 6차 산업까지 하는 거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대부분 북한 이탈 주민들이 1차 농산물 생산하는 줄 알고 있는데 2차 가공까지 이렇게 열심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이탈민들의 제품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앞서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서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우리 남쪽 회원들이 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지역에서 다 도와주는 거. 근데 도움이라는 게 크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따뜻한 사랑이야. 저희한테 오시면 따뜻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서로 전국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서너 번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이렇게 온실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이쪽에서 하우스 농사하신 분들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하우스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서로가 멘토, 멘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고광자 정책위원장 또한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하늘 모퉁이에서 장과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고 있고요. 유옥이 이사장과 함께한 지는 벌써 7년째가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만날 사람도 만난다고 그랬어요. 전생 인연이 있었던 거야. 유옥이라는 이사장이 저희가 한 6년 정도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만나다 보니까 제가 공존밥상실록이라는 밥상 차림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공존밥상실록이 팔도 여인들이 모여서 밥상을 차려요. 그런데 팔도 여인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공존밥상 하지 말고 통일밥상 하자. 그래서 통일밥상 포럼도 하고 통일밥상도 저희가 서너 번 차렸죠. 북한 사람,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한꺼번에 왜냐하면 밥상 안에서는 서로가 싸우지 않잖아요. 밥 먹고 싸운 사람 안 봤거든. 밥 먹고 서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북한의 고향 음식과 남쪽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채워진 따뜻한 통일밥상. 고광자 정책위원장은 하나 여성의 회원들과 함께 이 하늘 모퉁이에서 여러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고요. 많은 회원이 자신을 남쪽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이분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하거든요. 남쪽 엄마? 이 사람들이 다 엄마야, 내가. 몰라죠. 저희 집에서 잘 모이죠. 그래서 친정집에. 잔치도 우리 집에서 하고, 김장도 우리 집에서 하고.
왜 이렇게 울컥하실까요?
엄마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엄마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엄마가 두꺼운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했을 때 아, 내가 뭐 해줬는데 뭐 엄마라고 하지? 다른 거 없어요.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었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나한테 엄마라고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요. 응, 따뜻한 밥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밥. 밥 먹고 우리 싸우지 말자야.
하나 여성회의 가장 큰 역할에 관해 고광자 정책위원장은 이음이라고 말합니다.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왔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제는 남북 출신의 농업가들이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뭐 누가 판매를 못했다. 그럼 우리는 다 전국에서 다 서둘러서 팔아줘요. 요번에 콜라비 농사를 누가 했는데 남한 사람. 그런데 이분이 콜라비를 했는데 콜라비가 못 팔았어. 우리 다 함께 팔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낭만을 할 거 없이 싹 다 갔지. 그러니까 서로가 상부상조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도움이라는 건 없어요. 도와주면 거기서 반드시 오게 돼 있더라고. 내가 꼭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마음을 내서 하면은 서로가 소통이 되더라고. 서로가 인정하게 되고 인정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리 잡고 정말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끝으로 하나 여성회의 유호기 이사장은 올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